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과 관련된 설교 강의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 43, 44절 보겠습니다. 42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 강의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제가 확신했던, 믿었던 그 진리가 또 훨씬 견고하게 자리 잡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먼저 받습니다. 사도는 그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천국의 일부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낙원에 이끌려가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도는 아마 그 영적 체험을 하면서 와, 이런 차원의 세상이 있구나. 이런 것이 가능하구나. 경탄과 놀라움 가운데 이 소망스러운 장면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 자연인은 세월과 함께 육체가 상하고 기능이 상실하고 노화가 분명하게 진행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 가운데 사역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환난을 당한 것과 더불어서 일반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노쇠해가고 몸의 기능 하나하나가 상실되는 그러한 것을 체험하면서 그 자신이 그 전에 보았던 그 천국의 일부가 계속 기억되어지면서 빌립보서 1장 23절의 이 고백이 늘 그를 지배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내가 보았던 그 천국의 일부, 언젠가 이 세상 몸을 떠나면 일부가 아니라 엄청난 확대된 차원으로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가운데 있을 텐데, 누릴 텐데, 이 부패가 없는 몸, 변형이 없는 몸, 연약함이 없는 몸,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주님께서 계시의 차원을 열어서 그에게 보여주었을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을까요? 무엇이 가능한지를 거기서 확인했을까요? 어떤 것을 보았길래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런 고백이 터져나왔을까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복락의 차원, 거기 잠시 들어갔다가 나왔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에게 허락되었던 그러한 놀라운 계시적인 차원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인 체험을 하고 그것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허용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 확신을 확인하고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 소망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문맥 가운데 지난 시간에 있었던 내용을 기억하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35절에 보니까 질문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인가? 살아남는 차원이 가능해? 그리고 또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이 좋다, 살아난다 하자, 죽었던 자들이 다시 결합되어서 몸의 형체를 이룬다고 하자. 그러면 그 몸은 도대체 어떤 몸인데? 좀비 같은 형태로 움직이는 그러한 몸?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반박했습니다. 아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몸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강조해서 반대 질문자들에게 논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과 관련해서 식물 세계에 작동하는 원리들을 보아라. 두 가지 원리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 심는 씨앗은 반드시 죽어야, 다시 말해서 그 씨앗이 해체되어야 새로운 차원의 식물, 몸을 입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땅에 심는 씨앗, 이 씨앗이 땅을 뚫고 오면서 씨앗의 형태로 커져서 똑같은 씨앗이 굵어진 상태로, 확대된 상태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심는 씨앗과는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땅을 뚫고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부활의 몸을 설명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 식물에 심고 거두는 과정처럼 부패를 경험하고 그것이 올라올 때에는 다른 차원의 몸을 입는다. 이 몸이 죽었을 때는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분해될 것이다. 해체가 될 것이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그 몸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몸이 되겠지. 그래서 42절 오늘 본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더니. 그러면서 이 부활의 몸이 어떤 차원의 몸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그것이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고 그것이 일어날 때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는지 뚜렷한 네 가지 차이, 아니면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42, 43, 44절 이것을 강력한 소망의 근거로 마음판에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부활의 몸은 어떤 차원의 몸인가? 지금의 몸과 비교해서 뚜렷한 네 가지 특징은 무엇인가? 어떤 차이인가? 씨앗을 심었을 때 그 모습, 그리고 땅을 뚫고 나와서 식물의 형태로 보이는 것, 뚜렷한 차이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몸, 그것이 죽어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신자가 부활했을 때 그 영광의 모습이 어떤가? 뚜렷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는다는 표현 대신에 이 본문에서는 심는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사망, 멸망, 절망, 끝이라는 개념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잔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처럼 오늘은 심는다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특징이 42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부패할 수 있는 몸의 상태로 심어지고 부패할 수 없는 몸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사람의 몸은 흙의 구성요소와 똑같다는 걸요. 하나님께서 그리 섭리하셨어요. 사람의 몸은 흙의 구성요소와 똑같다. 흙 성분이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칼리, 염분, 인, 황, 철, 마그네슘. 이거 왜 오는데 어제 10분 걸렸습니다. 근데 신체 구성이요. 산소 65%, 탄소 18%, 수소 10%, 질소 3%, 칼슘 2%, 칼리 0.2%, 염분 0.3%, 유황 0.25%, 인 1%, 철 0.04%, 마그네슘 0.01%, 기타 0.05%. 이 11가지 요소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 흙을 구성하고 있는 것 똑같아요. 퍼센테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을 따름이죠. 여기에다가 물을 더하면, 과학자들은 이렇게 밝힙니다. 신생아, 각 태어난 이 아이들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이 75%를 차지한대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의 그 몸은 물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60%쯤 된대요. 저같이 나이 든 사람은 한 50% 정도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늙어가면서 수분 양이 조금 조금씩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수분의 대부분이고 거기에다가 방금 말한 11가지 흙을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가 들어간 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뭐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3장 19절에는 주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너는 흙이니 어디를?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현주소예요. 오늘 이 본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 부패, 분해, 해체를 썩어질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이 부패될 몸으로 심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몸으로 일어난다고요? 결코 해체되거나 부패되거나 분해되지 않는 몸으로 일어날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늘 감사드려야 될 감사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썩을 것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썩음, 부패, 분해 이런 표현을 뜻합니다. 지상에 있는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의 현주소 또는 운명을 나타내는 정말 그 그림입니다. 예배 없이 부패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입을 몸은 이 부패와 상관없는 시간이 지나도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나도 부패와 상관이 없는 변형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이란 의미는 흉한 모습의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은 아름다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뜻합니다. 욕된 것이란 표현은요, 수치, 불명예, 지옥, 창피 이러한 느낌의 헬라어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이 떠난 시체의 상태로 시간이 경과했을 때 그 흉측한 모습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욕된 아티미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아무리 미모가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매력을 발산하는 얼굴을 가진 여인도 싸늘한 시신의 형태로 한두 달이 지나면 흉측한 모습이 됩니다. 가끔 왜 뉴스에 이런 사건을 보도하는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실종되었습니다. 행방불명이 된 채로 두세 달이 지났습니다. 등산객이 지나가다가 사람을 발견합니다. 죽은 시체이죠. 카메라맨이 그것을 비추는데 어떻게 해요?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여줘요. 왜요? 2, 3개월이 지났을 때 그 사람의 몸은 흉측하게 변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 가족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그대로 자하게 보여주면 역경을 일으킬 정도로 망가져 있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책, 이지선 자매의 간증 그 스토리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매는 대학 4학년 때 그 이전에 사진 얼굴을 찍은 사진을 보니까 참 이쁘더라고요. 대학 4학년 때 음주 운전을 하던 상대방 차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 차에 불이 붙습니다. 오빠가 끄집어냈는데 전신의 55%가 화상을 입어요. 40분 이상의 수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간증하거나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 얼굴 보시면 옛날에 그 사진,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명이 떠난 시신의 얼굴 모습은 이것보다 훨씬 더 흉측합니다. 오늘 사도바울은 욕된 것으로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심고 죽을 때의 우리 모습입니다. 시반이라는 단어 뜻 아세요? 시반. 피부 조직이 사람이 죽으면은 한 6시간이나 12시간 정도 지나가면은요, 얼굴에 얼룩 반점이 생깁니다. 그것을 시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죽은 사람의 몸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게 구더기가 생기고, 그래서 조금 조금씩 그 안에 박테리아 작용으로 말미암아서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액체가 흐르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람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우리가 목도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 현장에, 생각만 해도 역겨운 바로 그 현장에 우리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2, 3개월 지난 그 부패된 그 사람의 얼굴을 가까이 하여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부활의 몸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바로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을 때는요, 극단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 얼굴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그 사람에게서 눈을 떼기에 힘들 정도로 결심을 해야 눈을 뗄 수밖에 없는 그 아름다운 매력을 가진 그 존재가 부활의 몸이 가진 장엄한 아름다움입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지금 현재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는 어떤 사람도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아름다움을, 조화를 이룬 아름다움을 능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다양한 형태의 얼굴을 가지고 어떤 미의 기준이란 게 조금씩 다른데, 누가 가장 잘생겼을까? 누가 가장 매력적일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안수 집사님이 부활의 몸을 입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 지금 인간 세계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겠죠.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구독자가 얼마나 될까? 지금 우리 가운데, 야, 저 사람 진짜 매력적이다. 왠지 저 사람이 풍기는 어떤 신비한 어떤 그 매력에서 내가 헤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어떤 아름다운 그 매력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모습,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에 신경을 씁니다. 왜 신경 안 쓰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부활의 몸에 입혀진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 입혀주시는 완벽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똑같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의 캐릭터와 퍼스널리티와 온전한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 이것은 지금 지상에 존재하는 어떤 미모를 가진, 아름다움을 가진, 매력을 가진 그 존재를 능가하는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얼굴이 이뻐요. 그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독하고 알기를 원하고, 그런데 어떤 뉴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성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그 아름다움과, 외모적인 아름다움과 그 사람이 한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구독자가 툭툭 떨어집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미, 아름다운 매력은 얼굴 외모 자체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풍겨 나오는 퍼스널리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분일까요? 이 주님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그 사랑이 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자비가 남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얼굴에서 나오는 휘황찬란한 그런 광채에 더하여서 그분의 퍼스널리티가 우주 가운데서 가장 매력적인 존재로, 그래서 주님을 처음 했던 누구라도 그분을 떠나서 다시 지상으로 오는 것은 큰 고통이었고 희생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기록들을 저는 많이 읽었습니다.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 입으셨던 바로 그 몸을 입을 것이고, 죄가 없는, 이기심이 없는, 다른 사람을 온전히 포용하는 그런 퍼스널리티에 더하여서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매력,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이 매력과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도 변화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현재 주소는 연약합니다. 질병이나 장애의 무기력한 연약한 몸입니다. 그런데 거두는 것은 강력하고 건강한 몸일 것입니다. 망가지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 깨지기 쉬운 그러한 몸이 아니라 강력한 차원의 몸을 잃게 될 것이고, 그 강력한 건강한 차원의 그 몸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노쇠하거나 어떤 변형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을 때 짐을 붙이죠. 근데 조심해서 다뤘으면 하는 물품이 들어있는 가방, 파손주의 표시 부착을 요구하죠. 그때 붙이는 것을 우리는 프레젤 택이라고 합니다. 깨지기 쉬운 물품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은 각 개인이 입고 있는 이 육체의 몸, 사실은 이 프레젤 택, 파손주의, 주위에서 다뤄주세요 하는 표가 부착된 육체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치안이 너무 많아요. 너무 쉽게 질병에 걸리고 환경 변화에 너무 취약합니다. 인간의 몸이 연약해요. 3층 건물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죽지는 않겠지만 몸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왜요? 연약해서. 사람이 물속에서 얼마나 숨을 안 쉬고 참을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기네스 세계 신기록에 의하면 물속에서 오래 숨 참는 그 기록은 크로아티아 사람이 세웠는데 22분 30초. 와, 인간이 이렇게 오래 숨을 참는 것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놀라운 기록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은 물속에서 1분 이상 지나면 고통을 느끼기 시작해요. 한계입니다. 1977년 9월 17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그날 신문에 크게 돼서 특필된 그 내용이 있었는데 고상돈 대원이 에베레스트 산 정복했다라는 것이 일면 톱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날 서울 시내 초등학교 52개의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요. 그래서 영향을 받은 아이들, 그래서 쓰러진 아이들이 7,872명입니다. 급식으로 준 그 슈크림 빵이 위생 점검 실패로 포도 상규군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구토하고 쓰러지고 배를 잡고 의식을 잃고 죽는 아이까지 그게 나옵니다. 이 포도 상규군은 1mm에 1,000분의 1에 작은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 이 아이들 7,872명을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한 곳에서는 에베레스트 산, 가장 높은 산을 정복한 인간의 강함을 드러내는 신문기사가 뜬 반면에 동일한 바로 그날이 작은 세균에 의해서 아이들이 그토록 피해를 입은 인간의 연약하고 취약한 모습입니다. 너무도 제한이 많은,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약한 것으로 심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강력합니다. 주님께서 입혀 주실 이 부활의 몸은 건강하고 강력합니다. 헬라어로는 엔 두나메, 인파워, 능력 가운데 능력을 입고 강건하게 강력한 몸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높은 곳에 떨어지는 것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속에서도 안전하고 공기가 없는 대기권을 벗어난 곳에서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몸. 어떤 종양이나 질병이나 나쁜 세균이 절대로 허물 수 없는 그 몸을 우리는 입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장벽도 물질 세계도 이 몸을 입은 사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영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잠시 잠깐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시는지, 그분을 드러내신지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이 장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정말 용이 주도하게 한 구절 한 구절을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 복음서를 남겼고, 저 여러분은 주의를 기울여서 이것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런데 대부분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들의 구주를 보면서 이제 실패다. 우리의 선생을, 우리의 랍비 선생님을 그들이 죽였다면 제자인 우리도 무사할 리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틀림없이 이 위협 세력이 우리를 찾아와서 어떤 목숨을 앗아가거나 아니면 감금을 하거나 하는 행위를 할 텐데, 그런데 제자들끼리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고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문 하나하나를 다 차단해서 단도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누군가 아침에 여자들이 그 주님을 보았다는데 그게 진짜일까?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문을 열었다고요? 아니요. 부활의 몸을 입기 전에 예수님은 문을 여시고 들어가서 했어요. 그러나 부활의 몸을 입으신 주님께서는 그 몸은 초월적인 몸이기 때문에 이 벽이라는 장애가 그를 막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 물질 세계로 되어 있는 문이라는 장벽을 거침없이 지나가셔서 제자들 앞에 서셔서 평강의 인사를 전하십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신 이런 강력한 몸체와 여러분이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신비한 차원의 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유업으로 준비해 놓고 계시며, 언젠가 공중에서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지상에서 변화된 몸 가운데 공중으로 구름 속에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육의 몸이 심겨지고 신령한 몸으로 거두어집니다. 이 육의 몸은 현재 입고 있는 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세상에 적합하게 설계된 몸이, 그 반면에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입게 될 몸, 초자연적 세계, 영의 세계까지 넘나들 수 있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몸은 어떤 수단이나 기기나 장치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중을 난다든지 대기권을 벗어난다든지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흙으로 된 이 몸은요, 땅 위에 생존하는 데 적합하도록 설계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 세계,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세계에, 그리고 땅에 붙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적합하도록 만들어졌어요. 난다든지 10층에서 뛰어내린다든지 대기권을 탈출해서 우주 가운데 움직인다든지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심지어 영의 세계,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과 대화하는 것이 안 들리도록 우리 귀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육의 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천군 천사가 와 있을까? 근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현재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이 처소 가운데 보내어져서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짐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육신의 몸은 이 땅 물질 세계 즉 바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천사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도록 제작되었단 말이에요. 무당들의 눈에 귀신들이 보인다고 해요. 원래는 안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물질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모습을 비정상적인 침투를 통해서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죠. 불법적으로. 잠시 열왕기하 6장 14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 왕은 아람 왕입니다. 그 성 이름은 도단성입니다. 누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아람 왕이 군사를 보내어서 그 도단성읍을 포위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의 말, 아람 군사, 아람 사람들의 복장 그것만 보여요. 그게 다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15절에 보면은 이 물질 세계만 볼 수 있는 그 경외하는 그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왜 그럴까요? 영의 세계, 도단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차원의 세계는 안 보이니까 와,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특별하게 허용하십니다. 그것이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자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눈에 보는 것, 듣는 것, 경험하는 것으로는 한없이 우리가 연약하거든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늘 차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현실화되는 날이 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사람의 몸, 오감을 통해서만 물질 세계를 느끼지만 그러나 보고 만지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닌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이 세계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예수님께서 입으신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써 지금 천사들이 머무는 그런 공간, 현재 사람의 몸으로서는 넘나들 수가 없습니다. 초자연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몸은 우리가 있게 될 영광의 몸은 이러한 제한이 완전히 풀립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는 너무 좁아요. 너무 제한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지혜 가운데서 이 제한이 풀릴 때 언제요?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주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그 유업이 내게 문자화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정말 누린다라는 뜻이구나. 이것이 정말 아름답다는 뜻이구나. 이러한 것이 놀랍다는 의미이구나. 라는 그런 차원의 세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의 몸은 지금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몸입니다. 그 몸을 저와 여러분은 입게 될 것인데 이 몸은 썩지 아니하는 부패가 없는 해체되지 아니하는 결코 분해가 일어나지 않은 몸입니다. 이 몸은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온전한 조화 가운데 마련된 몸입니다. 이 몸은 결코 약하거나 질병에 취약하지 않습니다. 강력합니다. 건강합니다.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존재세계 가운데서 땅의 지상에만 붙박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까지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완벽한 몸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누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는가? 주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아버지께서 섭리해 놓으셨습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아름다운 몸을 입고 강력한 몸을 입고 지금 이 지상에서 경험하는 연약함과 질병에 시달리는 노쇠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난 이 세계만큼 누리게 될 것인데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권유랄까요?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50이 지나서 보니까 아 수리를 자주 해야 되겠구나 하는 필요를 느껴요. 그 메인테넌스 필요가 참 많이 생기는데 몸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질병이나 어떤 장애를 느낄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부활의 몸에 대한 소망으로 한번 생각을 연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건강식품이나 뭐 마사지나 아니면 운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몸,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잘 가꾸기를 원하시고 건강한 상태로, 핏한 상태로 유지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이 세상 사람은 그의 생애 가운데 살아있는 생애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요. 운동을 해도 적정한 운동 시간이 아니고 운동 시간이 과할 정도로 건강식품에 대한 것도요 계속 건강식품에 대한 이야기로 왜요? 이 세상이 전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건강식품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먹는 그 다이어트 방식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하시되 연약을 경험할 때마다 질병을 경험할 때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몸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쓰다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유업을 받는데 나아갈 것이다. 그런 거룩한 계심을 해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현재 이 낮은 몸 쉽게 지치고 쉽게 장애 일으키고 쉽게 병들고 부서지는 이 몸 대신에 하늘 심의근을 가진 주의 백성들 위해서 예외 없이 이 부활의 몸을 완전한 몸을 입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구나 받게 될 이 유업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은혜 가운데서 남은 생애 가운데 영혼을 잘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생각을 보호해 주시옵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온전한 지혜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이나 주시겠습니까? 주님 찬양하십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